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의회의 세계 뉴스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늘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100분간 진행한 정상회담에서 지난 2년간의 한일관계 발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양국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특히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영내 평화와 안정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러북 밀착 상황 등에 대해 서로 긴밀히 소통하며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나아가 한일관계의 개선이 미한일 3국협력체계의 발전과 한일중 프로세스 재활성화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졌음을 재확인하는 한편 퇴임 뒤에도 기시다 총리가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역할을 맡고 노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두 정상이 중단된 전투간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정부 간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신규 협의체를 출범하는 등 각계 각급에서 활발히 소통하면서 경제안보,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넓혀나가고 있음을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실질적 협력 성과 발굴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출입국 간소화 조치 등 양국 국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이 표류 중인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는 타결 가능성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IT 방문 중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내가 본 바에 따르면 휴전 협상의 90%는 합의에 다다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쟁점들이 남아있다면서 이집트와의 접경 지역인 가자 남부 필라델피아 회랑에서의 이스라엘군 철수 문제와 하마스 억류인질과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맞교환 방식 등에 대한 합의를 꼽았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재국 카타르와 이집트를 통해 남은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생각들을 하마스와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블링컨 장관의 이 같은 설명은 명백히 부정확하다며 일축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상은 없다면서 불행히도 타결에 가깝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몇 달간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희망적인 메시지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라고 미 CNN 방송은 분석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밤사이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한 공격을 또다시 감행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현지 주지사들에 따르면 북동부 하르키우에서는 이날 아침 리우보틴 마을에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이 가해져 3명이 부상하고 주택들이 파손됐습니다. 동부 드니프로에서도 2명이 부상하고 12채 넘는 주택이 파손됐으며 송전선과 가스관 등 지역 기반시설 등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한 르비오에서도 드론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밤사이 러시아군 드론 44기 중 27기를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지난달 초 감행했던 러시아 남서부 크루스크 일대에 대한 침공이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근 주장을 일축하면서 북부전선에서의 크루스크 침공으로 군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 전체의 사기가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의 쿠르스크 침공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아군의 진격을 늦추려는 의도였지만 이는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동부전선 포크로우스크 전역이 여전히 가장 힘든 지역이지만 지난 6일 동안 적은 포크로우스크 방향으로 단 1m도 전진하지 못했다며 동부전선에서 러시아군의 포격과 공세가 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존 파이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수석부보좌관은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계획 등을 조율했다고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파이너 부보좌관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면담하고 우크라이나의 대러 군사 전략과 군사, 에너지, 경제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6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연교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미한일 협력을 심화시킨 토대가 한일 간 관계 개선과 협력의 모멘텀을 이어가고자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퇴임을 앞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미한일 3국 관계가 공동 안보와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한 양국이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고위급 회담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에서 논의한 건 중대한 진전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구름 많습니다. 한때 소나기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7에서 22도, 최고 기온은 18에서 31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오늘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미한일 협력을 심화시킨 토대가 된 한일 간 관계 개선과 협력의 모멘텀을 이어가자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정상회담 결과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간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군요. 어떤 발언이 있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 두 사람의 견고한 신뢰를 기반으로 지난 한 해 반 동안 한일 관계는 크게 개선됐다며 총리님과 함께 일궈온 성과들이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런 한일 관계 개선은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협력을 체계화하고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한일 간, 한미일 간 협력을 계속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저와 기시다 총리님이 쌓아온 양국 협력의 긍정적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있다며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양측 모두가 전향적인 자세로 함께 노력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함께 힘을 모은다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엔 한일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기시다 총리는 어떤 발언을 했나요?
기시다 총리도 오늘날 전략 환경 하에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사회 전체에 있어서도 큰 이익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내다보면서 양국 간 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방향을 확인하고자 한다며 양국 관계의 과실을 양국 국민이 구체적으로 실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기자,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김태효 한국국가안보실 1차장은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한일, 한미일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두 정상이 북한 도발 등에 대비한 공조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비한 양국 간 공조 강화를 얘기했고 북한이 러시아를 뒷배삼아 도발하지 못하도록 냉정한 대비태세를 유지하자고 공감하였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으로 이어지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원한다고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도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 바 있다며 이번 윤 대통령의 독트린도 이 목표를 향한 관심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일 간 여전히 민감한 게 과거사 문제인데 관련 발언은 없었습니까?
김태호 차장은 브리핑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부가 19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즉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대 정부 역사인식을 계승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기시다 총리의 강제징용과 관련한 발언을 전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 자신은 당시 가혹한 환경 아래 많은 분들이 대단히 고통스럽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김 차장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작년 3월 윤 대통령이 큰 결단을 내린 후 양국 교류와 상호 이해가 증진된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 여전히 양국 간 어려운 현안이 존재하나 발전과 전향적 자세로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며 양국 미래 평화 번영을 위해 지도자가 해결해 나가야 하고 다음 총리가 누가 되든 한일 관계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양국이 미래 세대에게 좋은 유산을 남겨주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네, 기시다 총리가 퇴임을 얼마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사실상 두 정상의 고별 회담이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후 12번째로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으로 총 1시간 4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통역만 배석한 소인수 회담에 45분가량 소요됐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27일 치러질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하기로 해 총재 선거 뒤에는 총리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셔틀 외교 취지에 따라 성사됐고 윤 대통령 취임 후 기시다 총리와 갖는 12번째 양자회담이자 올 들어 3번째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기시다 총리는 내일 일본으로 떠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퇴임을 앞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미한일 3국 관계가 공동 안보와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시다 총리가 미국의 특별한 친구였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과 관련해 미국, 한국, 일본 간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3국 관계는 공동안보와 공동이익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4일 기시다 총리의 방한에 대한 BOE의 이메일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바탕으로 결속된 우리는 동맹인 한국, 일본과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도전 과제를 다루는데 초점을 맞춘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의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대통령실은 3일 기시다 총리가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27일 실시되는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로 이번 방한이 총리로서는 마지막이 될 전망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기시다 총리는 미국의 특별한 친구였다며 우리는 그의 굳건한 파트너십과 비전 있는 리더십에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의 리더십 아래 일본과 미국은 미일 동맹을 더 높은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양국의 공동 가치와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시다 총리가 지난 4월 워싱턴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의회에서 연설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총리로서 그의 개인적 용기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용기와 함께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미국, 일본, 한국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후임자와 협력해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향한 공동의 비전을 발전시키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기시다 총리의 퇴진 이후에도 미한일 공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최근 BOA에 미한일 모두 그 어느 때보다 훌륭한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 상당한 정치적 자본을 투자해왔다며 특히 현재 동아시아의 안보 정세가 이러한 협력을 견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데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 대학 동아시아학 교수는 한일 관계가 여전히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취약하다며 전략적 협력보다는 전시와 과거사 문제 등이 여전히 민감한 쟁점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나이더 교수는 차기 일본 총리가 누가 되든 역사 문제와 역사적 정의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한 양국이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처음으로 고위급에서 논의한 건 중대한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논의를 통해 한국 내 핵 무장론을 억제하고 동맹의 강력한 억지력을 한국 국민에게 확실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조은정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5일 VOA와 영상 인터뷰에서 제5차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EDSCG 회의에서 미한 양국이 북한 핵 공격에 대한 시나리오 기반 논의를 한 것을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It seemed that they had a scenario-based discussion.
피터스 연구원은 이러한 논의가 차관급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점을 주목하며 이는 북한의 고조된 핵 위협에 대한 양국의 엄중한 대응을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4일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EDSCG 회의에는 미국 측에서 보니 젠킨스 차관과 카라 아베크롬비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한국 측에서는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이 참석했습니다.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이전보다 더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고 평가하며 최초로 북핵 위협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기반의 토의를 실시함으로써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군비통제 비확산센터의 존 에라스 선임 정책국장도 5일 VOA와 통화해서 미한 양국이 최초로 북핵 위협 상황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억제와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이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점점 더 강력해지는 핵 위협과 수사적 공격이 이러한 논의를 이끈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that we're seeing more and more nuclear threats and extreme rhetoric coming from the north.
에라스 국장은 북한의 핵 사용 가능성이 여전히 낮더라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처음으로 북핵 위협 시나리오를 논의한 것은 확실히 북한 김정은 정권의 수사가 증가하는 데 대한 반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도 BOA와 영상 인터뷰에서 이번 회의에서 시나리오 기반 대응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ere's a recognition that of course the North Korean threat is it's something that cannot be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의 위협은 매우 실질적이며 결코 덮어둘 수 없는 문제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불량 핵 국가라는 현실을 인정해야 하며 모든 당사자는 북한의 잠재적 행동에 대비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미국 과학자연맹 FAS의 애덤 마운트 선임연구원은 미한동맹이 이제서야 북한의 핵 위협 시나리오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이번 회의를 매우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Well, it's a long overdue step. That the alliance is finally now simulating North Korean nuclear use.
그러면서 이 단계에 도달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의 일반 국방 관리들과 핵 협의 그룹 NCG의 비상 계획 입안자들과 핵무기 전문가들 모두가 다양한 종류의 핵 위협에 대해 동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실제로 작업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마운트 연구원은 이러한 논의가 지속되면서 동맹이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운트 연구원은 이번 회의에서 다시 제기된 정권 종말 경고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한 동맹이 북한에 비해 핵과 재래식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북한을 종식시키는 과정에서 북한이 나머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That having been said, there's really no way to be confident that we can end the North Korean regime without North Korea.
마운트 연구원은 따라서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양국 대통령이 내린 가장 중대한 결정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중국을 분쟁에 끌어들일 위험을 높이고 일본과 다른 미국의 영내 파트너들에게도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방부 국방정책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정권 종식 선언은 미국 정책의 실수라면서 이런 선언이 북한의 극단적인 대응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f they detonated a nuclear weapon, they should be severely punished. But ending that regime implies that Kim Jong-un no longer has any reason for restraint.
오헨런 연구원은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그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정권을 종식시킨다는 것은 김정은이 이후의 행동을 자제할 이유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많은 한국인과 미국인을 죽이려고 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 계속되는 핵무장 여론에 대해 마운트 연구원은 동맹 간 이러한 상세한 논의를 통해 미한 당국자들이 한국의 정치권과 전문가 집단, 일반 국민들에게 동맹의 강력한 대북 억지 태세를 더 잘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n a crisis, when the threat levels rise, there's no chance the United States would turn tail and go home. In fact,
마운트 연구원은 위협 수준이 높아지는 위기 상황에서 미국이 꼬리를 내리고 돌아갈 가능성은 없다며 오히려 위협이 커질수록 미국의 공약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을 한국에 지속적으로 알려야 핵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핵무장은 한국과 미국 모두의 이익에 반하는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도 한국의 지도자들이 핵무장이 초래할 문제를 이해하고 대중을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it's up to the U.S. to ensure strategic reassurance of South Korea and strategic resolve.
그러면서 핵무기 사용을 포함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이 보유한 모든 능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전략적 결의를 보장하는 것이 미국의 역할이라며 이러한 전략적 확신과 결의를 계속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라스 국장은 한국의 핵무장 여론과 관련해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지도자들이 항상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미국과 한국 모두 한국의 핵무장과 상충되는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바꾸려면 엄청나게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하자면 미국은 다른 국가들이 추가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특히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는 조약 동맹국의 경우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5일 밤부터 6일 새벽까지 26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을 식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서울, 경기 지역에 떨어진 풍선은 140여 개입니다. 합참은 확인된 풍선의 내용물은 종이류와 플라스틱 병 등 쓰레기라며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4일 밤부터 5일 새벽 그리고 5일 오전 9시쯤부터 낮 12시쯤까지 풍선을 날려보내 이틀 새 세 차례나 한국에 쓰레기 풍선을 보냈습니다. 최근 북한이 수해 책임을 물어 여러 간부를 처형했다는 소식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의 추천을 받은 탈북 난민을 수용할 의사도 재확인했습니다. 인권 전문가는 북한이 수해 책임을 희생양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 없이 이루어지는 처형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5일 북한이 최근 수해 책임을 물어 다수의 간부를 처형한 동향이 있다는 한국 국가정보원의 발표와 관련해 북한에서 공개 처형 건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공포와 억압 환경이 심화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BOA의 관련 질의에 북한의 사법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이 부족한 데 대해 여전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공정한 재판을 포함한 적법 절차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4일 북한이 7월 말 평안북도와 자강도 일대에서 발생한 수해 책임을 물어 다수의 간부를 처형한 동향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중에는 자강도 노동당 책임비서 강봉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당 정치국 비상확대 회의에서 당과 국가가 부여한 책임적인 직무 수행을 심히 태공함으로써 용납할 수 없는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킨 대상들에 대하여서는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면서 책임자 처벌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책임자 처벌과 관련한 구체적인 소식은 전해진 바 없지만 그동안 탈북민 등의 증언과 유엔기구 등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에선 공정한 재판 없이 자의적 구금과 고문, 공개 처형 등이 자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지난 한 해 동안 엘리트층의 탈북이 늘고 있지만 북한법은 탈북과 탈북 시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정부 관리들에게는 더욱 엄격하다면서 탈북민의 가족도 이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들이 다른 나라에 도착하면 해당 국가가 이들을 보호하고 고통을 완화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꼭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탈북 난민 수용 의사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대변인은 우리는 유엔 난민기구의 추천을 통해 탈북민을 미국의 난민 프로그램에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침해와 학대를 문서화하며 북한의 초국가적 억압에 대응하는 한편 북한으로의 독립적인 정보 유출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HRNK의 그레그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수혜지역 간부 처형과 관련해 북한 김정은 정권은 단순히 희생양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ust looking for scapegoats for 희생양, that's all. You know, that's how North Korea works. The regime, the supreme leader, never assume.
이어 그것이 북한의 작동 방식이며 정권의 최고 책임자는 결코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항상 희생양을 찾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심각한 자연재해를 입었고 이는 당 간부들의 책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희생양을 찾아 그들을 처형했다는 설명입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또 공정한 재판 절차 없는 북한 고위 관리들의 처형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북한인권위원회는 고위 관리의 처형을 기록해왔다며 고위 관리들은 GPU-4 대공포로 처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execution of senior officials, you know, we have documented this here at HRNK. Senior officials have been executed.
이어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로 적법 절차도 없었고 제대로 된 재판도 없었다며 이런 처형은 반인도 범죄이자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013년 12월 당시 김정은의 고모부로 정권 2인자였던 장성택을 처형할 때도 고사총을 사용했고 2015년 4월 김정은 앞에서 졸았다는 이유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공개 처형 때도 고사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번 수해 책임자들이 어떻게 처형됐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루트로 의심받고 있는 라진항에 대량의 컨테이너가 며칠째 적재되고 있습니다. 위성사진에 따르면 라진항을 드나든 선박들이 1년간 약 14,000개의 컨테이너를 운송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미국 정부의 16,000개 추산치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라진항을 촬영한 4일자 위성사진에서 대량의 컨테이너가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컨테이너가 발견된 곳은 북한 전용으로 분류된 부두로 이곳은 지난달 30일까지 텅 비어 있었으나 이달 1일부터 컨테이너가 급속히 쌓이기 시작해 4일에는 부두 한 부분을 가득 메운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길이 약 150m에 이르는 이 컨테이너들은 표준 규격, 길이 6m, 폭 2.4m를 기준으로 약 60개가 적재된 것으로 추정되며 다층으로 쌓였을 경우 그 수는 두세 배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앞서 BOA는 지난달 29일자 위성사진을 통해 중국 전용으로 분류된 북쪽 부두와 북한, 러시아 전용 부두 중간 지점에서도 각각 140m, 120m 길이의 컨테이너가 다량 적치된 모습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 전용 부두에도 컨테이너가 등장하면서 며칠 사이 라진항의 3개 부두 모두에 대량의 컨테이너가 쌓인 모습이 노출된 것입니다. 또 BOA는 지난달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북러 전용 부두 중간 지점과 북한 전용 부두에 각각 130m 길이의 대형 선박이 입항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으며 이후 이 부두들에 다시 대량의 컨테이너들이 적치된 것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가 활성화된 신호일 가능성이 있어 더욱 주목됩니다. 지난해 10월 백악관은 북한과 러시아가 라진항을 중심으로 무기 거래를 하고 있다는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에는 라진항에 300여 개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가 적재된 모습이 담겼으며 이 컨테이너들은 러시아로 옮겨진 후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운송된다고 밝혔습니다. VOA는 지난해 8월 26일부터 대형 선박이 정기적으로 라진항에 입출항하는 모습을 포착해 보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20척의 선박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라진항에서 발견된 선박들은 길이 130에서 150m, 폭 25m의 소형 화물선으로 600 또는 700TEU급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한 척당 약 600에서 700개의 표준 규격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토대로 20척의 선박이 운송한 컨테이너 수를 계산하면 최대 14,000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미국과 한국 정부가 최근 추산한 북한에서 러시아로 운송된 컨테이너 수치와 비슷합니다. 로버트 캡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는 지난 4일 김정은 위원장의 9월 러시아 방문 이후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약 16,500개의 컨테이너 분량의 탄약과 군수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도 지난해 7, 8월 이후 북한이 12,000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러시아에 보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라진항을 통해 실제로 무기를 거래했다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유엔은 여러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과 러시아는 이러한 거래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남혁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은 유엔 총회 회의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We have never had arms dealings with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at we have no plan to do so.
또한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도 북한과의 무기 거래 의혹을 부인하며 어떠한 물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연루된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인 소송인단 규모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소송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더 많은 미국인들이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미국인들이 기존의 대북 소송에 추가로 합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스라엘계 미국인인 아일렛 아르닌의 유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하마스의 공격을 북한이 지원했다며 지난 7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북한을 제소한 바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소송인단의 변호인은 4일 재판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7월 17일 소장을 제출한 이후 10월 7일 하마스의 테러 공격으로 피해를 본 가족들과 피해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같은 추가 피해자들을 반영한 수정 소장을 작성 중이며 오는 9월 30일까지 새로운 원고를 포함한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소송에 참여한 미국인들은 아르닌을 포함한 희생자 10명의 직계가족, 그리고 공격으로 부상하거나 정신적 충격을 입은 25명의 피해자와 그 가족 등 약 90명입니다. 또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는 하마스 공격의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 등 130명이 제기한 또 다른 대북 소송이 계류 중입니다. 새로 참여 의사를 밝힌 미국인들이 소송에 추가되면서 대북 소송인단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추가로 참여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소송인단은 북한이 하마스의 테러 공격에 물질적 지원, 자금, 지시, 안전한 피난처 제공뿐만 아니라 테러 훈련까지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에 북한제 유탄 발사기, F-7이 사용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고 소장에 명시했습니다. VOA는 이번 소송이 처음 제기된 직후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입장을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외국 주권 면제법에 따라 북한과 이란, 시리아와 같은 테러 지원국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북한은 1988년 최초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됐지만 2008년 해제된 바 있으며 2017년 11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뉴욕 맨해튼의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앞 도로명을 오토 원비어의 길로 지정하자는 청원이 뉴욕시 주민자치기구의 결정으로 보류됐습니다. 청원을 주도한 북한 인권단체는 도로명 변경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시 맨해튼 커뮤니티 보드 6지구 교통위원회는 4일 열린 회의에서 오토원비어를 기리는 도로명 지전 안건에 대해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찬반 양쪽의 입장을 취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주민자치기구인 커뮤니티 보드가 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안건 검토를 제안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원비어 길 지정 노력이 완전히 무산된 건 아닙니다. 청원자는 여전히 지역 시의원을 설득해 시의회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지역 시의원인 키스퍼스 의원이 과거 원비어 길 지정에 반대한 이력이 있어 앞으로의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VOA는 파워스 의원실의 입장을 문의한 상태이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송환된 직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원비어를 기리기 위해 맨해튼 동쪽 44번가와 2번대로 남동쪽 코너를 원비어 길로 지정하자는 한국 북한 인권단체의 청원에 따라 열렸습니다. 해당 지역은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위치한 곳입니다. 청원을 주도한 뉴코리아 여성연합 이소연 대표는 회의 종료 후 VOA 인터뷰에서 시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할 계획이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지지 서명을 계속하는 한편 파워스 의원과의 접촉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달 말 유엔 본부와 각국 유엔 대표부에 원비어 길 지지 서한을 보내고 그 결과를 파워스 의원실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관련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이 대표는 탈북 과정을 담은 다큐영화 비욘드 유토피아에도 출연했으며 아들은 강제 북송돼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역사를 대동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는 원비어의 죽음은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원비어의 죽음이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원비어 길 지정을 통해 북한의 끔찍한 인권유린 행위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steemed citizens of New York, I urge you to support the swift passage of the Wambier Way for these important reasons.
이 대표는 통역사를 통해 뉴욕 시민들에게 원비어 길 지정 안건의 조속한 통과를 지지해달라며 이는 무엇보다도 인권의식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원비어 길 지정을 통해 뉴욕시는 인권보호와 국제정의에 대한 헌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거리를 지나는 모든 미국인과 관광객에게 오토원비어의 비극적인 이야기와 북한 정권이 저지른 잔혹 행위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커뮤니티 보드의 도로명 지정 요건에 해당되는 원비어의 인류에 대한 기여가 명확치 않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제이슨 프로이모이츠 위원장은 원비어 사건과 관련해 당시의 상황을 아주 잘 기억하고 있다며 원비어의 가족과 그의 죽음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while I remember Mr. Wambier's story very well.
다만 개인적으로는 자말 카쇼기기를 명령해서와 같이 인류에 대한 원비어의 특별한 공헌이 입증되는지 확신할 수 없다며 카쇼기와 원비어의 경우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카쇼기 길의 경우 청원자는 카쇼기가 언론적 측면에서 인류에 상당한 공헌을 했고 언론 활동의 결과로 사용됐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거주자였던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카쇼기는 사우디 정부를 비판했다가 2018년 살해됐습니다. 반면 일부 위원들은 원비어가 사회 경력을 쌓을 기회조차 없었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는 점을 언급하며 원비어 길 지정이 인권의식을 고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원비어 길 지정 노력은 2019년 공화당 소속 조셉 브렐리스 의원이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지만 시위에선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오토원비어는 2016년 북한 여행 중 평양의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15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7년 6월 억류 17개월 만에 혼수 상태로 풀려나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엿새 만에 숨졌습니다. 북한은 원비어의 죽음에 대해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의 건강 악화는 수감과 관계없는 다른 원인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과 한국 공군 전투기들이 최근 공중경보 차단 비행훈련을 실시했다고 미국 공군이 4일 밝혔습니다. 경기도 오산기지에 주둔하는 미국 제7공군 산하 제51 전투비행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공군 51 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들이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한국 공군 제17 전투비행단 소속 F-35A 전투기들과 함께 공중경보차단 연합비행훈련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훈련 기간 동안 미국과 한국 공군 자산은 협력해 지상에 위치한 모의적 위협을 식별, 추적, 파괴하는 동시에 적항공기 대응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공중경보 차단은 목표물의 위치나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속적인 정찰과 공격을 통해 적의 위협을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미 공군 교리에 따르면 이는 무장 정찰 비행의 한 형태입니다. 51 전투비행단은 이번 연합비행훈련은 미한 동맹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4세대 항공자산과 한국의 5세대 항공자산 간 통합작전 역량을 향상하는 중요한 훈련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한 제36 전투비행대대 소속 크리스토퍼 브라운 대위는 이런 연합훈련은 특히 오산에서 전술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양국 공군이 각각의 비행작전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배우는 것은 향후 연합작전에서 신속한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달 19일부터 29일까지 한반도 일대에서 실시된 미한 연례 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실드 24 기간에 진행됐습니다. 한편 북한은 5일 국방성 공보실장 명의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을지 프리덤 실드 24 훈련에 대해 극히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군사적 망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한국 조선업계가 미 해군 함정 정비 수리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1친북단체인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조총련 대표단이 5일 북한을 방문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 조선업계가 미국 해군 함정 정비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한국 조선업계가 미 해군 함정 정비 수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조선기업인 하나오션은 미 해군과 함정 정비 협약을 맺었는데요. 이에 따라 미 해군의 윌리 쉬라함이 창정비를 위해 지난 2일 경상남도 거제도에 있는 사업장에 입항했습니다. 이 함정은 앞으로 석 달간 정비를 받게 되는데요. 한국 조선기업이 미 해군 함정의 유지 정비 보수 사업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해군 함정이 한국 조선소에 들어가 정비와 수리를 받는다는 것인데 이게 처음이란 말씀이시죠?
네, 한국은 전 세계 제1의 조선 강국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군함의 경우 그동안 미국의 조선소에 정비와 수리를 맡겨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조선소는 정비 가격이 비싼 데다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또 태평양에 있는 군함을 미국에 끌고 가서 정비를 받으려면 오가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해서 이번에 한국 조선소에 정비와 수리를 맡긴 겁니다.
네, 이번에 한국에서 정비를 받게 된 미국 해군의 윌리 쉬라가 큰 함정인가요?
큰 함정입니다. 거제도에 입항한 윌리 쉬라함은 군수 지원함인데요. 이 함정은 해상에서 탄약과 식량, 연료 등을 다른 전투함 등에 보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배수량이 4만 톤급이고 전장이 210m, 전폭이 32.2m에 이릅니다. 이 선박은 앞으로 석 달간 거제도에서 정비와 수리를 받고 다시 미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네. 미군은 함정 정비를 다른 국가에 잘 맡기지 않는데 왜 한국에 이런 사업을 맡겼을까요?
한마디로 한국 조선소가 가격에 비해 정비를 잘하고 또 납기를 잘 지키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에 카를로스 델 토로 미 해군성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조선소를 둘러봤는데요. 토로 장관은 내가 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선박 건조 공정의 디지털화 수준과 실시간 모니터링의 어안이 벙벙했다며 한국 조선업계 최고 경영진은 선박이 언제 인도될지 날짜까지 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함정 정비를 통해 돈도 벌 수 있겠죠?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미 해군 함정의 정비 수리 규모는 연간 20조 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이번 창정비를 시작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앞으로 많은 계약을 따낼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한국이 미국 해군 군함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태평양에서 중국과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항공모함 수는 11대 3으로 미국이 여전히 우위에 있지만 전투함 숫자는 370척 대 280척으로 중국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미군은 해군 전력을 강화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미국 조선소는 군함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미 해군을 강화하려면 한국과 일본의 조선소에서 함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에 있는 친북단체죠.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그러니까 조청년 대표단이 평양에 갔군요.
네,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고도구 조청년 도쿄본부 위원장 등 6명은 9일 개최되는 북한 정권 수립 76주년 99절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5일 중국 베이징을 출발해 항공편으로 평양에 들어갔습니다. 조청년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는 것은 5년 만입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조청년 대표는 허종만 의장인데 허종만 의장 대신에 고도구 도쿄본부 위원장이 평양에 간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일본의 제재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독자 제재 조치로 조총련 간부들이 북한을 방문한 이후 일본에 재입국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따라서 조총련은 제재 대상이 아닌 인사들로 대표단을 꾸려서 파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북한과 조총련 간의 갈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군요.
네. 그것은 탈북민 출신인 한국의 태영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통사무처장이 4일 기자들에게 한 얘기인데요. 태영원 처장은 몇 주 전 조총련에 몸담았던 인사들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총련 인사들이 북한 당국이 지시한 두 개의 적대적 국가론과 또 통일지우기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조총련이 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을까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김정은 위원장은 올 1월 북한 헌법에서 평화 통일과 동족 같은 표현을 삭제하고 한국을 철도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명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정책이 하나의 조선에서 두 개의 조선으로 바뀐 것인데요. 북한 당국은 이런 지시를 도쿄의 조총련에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조총련 원로들은 어떻게 이렇게 통일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원로들은 조총련 중앙위원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그러자 조총련은 평양서 아무런 설명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걸 보면 북한은 아직 김정은 위원장이 선포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부적으로 체계화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민족인 남북한이 반드시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일 뿐만 아니라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 등의 유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유훈을 뒤집고 이를 주민들에게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최근 미국 미디어에 등장한 주요 한반도 관련 기사들을 간추려드리는 코리아 인더뉴스입니다. 노시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미 보도를 해드린 것들도 있는데요. 가장 최근 등장한 한반도 관련 기사들 간단히 살펴볼까요?
네, 먼저 AP통신은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퇴임을 약 한 달 앞두고 6일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언론들도 이 AP를 인용해서 많은 기사를 싣고 있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자신이 물러난 후 양국 간 협력의 도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화해의 분위기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6일 두 나라 정상이 그동안 이뤄놓은 양국 간 유대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이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을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한편 미국과 한국의 합동 군사연습이 끝나자 북한이 5일 두 나라는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보도했군요.
네, 미국과 한국은 지난 8월 19일부터 두 차례 군사연습을 실시했는데요. 19일부터는 을지 자유의 방패, 그 다음 26일부터는 쌍용 24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둘 다 동맹군의 방어전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뉴스위크는 해석하면서 북한 국방성이 지역 안정을 해치는 미국과 한국의 어떤 움직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위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국방성은 성명에서 미국과 한국은 도발적인 합동 군사연습을 연이어 계속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로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뉴스위크는 전했습니다.
네. 북한이 또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보냈다는 소식도 많이 볼 수 있어요.
네. 주간지 뉴스위크, 또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 또 여러 통신사 등이 이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북한이 또다시 냉전시대 스타일의 심리전으로 쓰레기 풍선을 라이벌인 남한으로 날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당국의 발표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목요일인 5일 아침에 풍선들이 발견됐다며 이는 전날 날려보낸 것들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남한의 민간인들이 선전물을 매단 풍선을 날려보낸 데 대한 보복으로 쓰레기 풍선을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며 북한 정권은 권위주의 통치자 김정은에 대한 외부의 비판에 극히 민감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UPI 통신은 휴지와 플라스틱 병을 담은 풍선 약 20개가 서울과 인근 경기도 지역에 떨어졌으며 그 안에서 유해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합참 대변인의 말도 전하고 있습니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한국 정부가 서울 지역 주민들에게 경고문을 발표하고 풍선이 발견되면 손을 대지 말고 군이나 경찰에 신고하도록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 풍선 사건의 시작과 그동안의 과정, 한국 측의 대처 등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들을 미국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국의 많은 기업체들이 의도치 않게 수백 개의 저임금 일자리에 북한인들을 고용해서 평양 정권이 자금과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네요.
네, 예를 하나 들고 있는데요. 미국의 NoB4라는 사이버 보안업체가 지난 7월에 훈련이 잘 된 지원자 한 명을 채용했습니다. 리모트 IT 잡, 그러니까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외부에 있으면서 컴퓨터로 연결을 해서 일을 하는 기술직입니다. 영어를 할 줄 아는 카일이라는 이 사람은 채용이 되자 회사에 미국 서부 워싱턴 주에 있는 주소로 랩탑 컴퓨터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카일이라는 사람이 평양에 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외화가 부족한 북한 정권이 이미 오래전부터 사이버 첩보원을 밀파해서 지적 재산을 탈취해왔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수백 아니면 수천 명의 공작원들을 외국 기관이나 기업체의 초보 단계 정보 기술직에 비대면 직원으로 취업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최근 외국인들의 신분을 탈취해서 이런 수법으로 취업을 시키고 있다는 미국 정보관리와 보안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은 그 같은 수법으로 연간 수천만 달러의 자금을 탈취하고 있고 이를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쓰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판데믹 이후에 미국 내에서 원격 근무가 흔해지면서 가능해진 그런 일인데요.
네.
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지난주 많은 언론의 관심을 모은 소식은 한국 정보사령부 군무원의 정보 유출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군 정보원들의 신상 정보를 비롯한 민감한 기밀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정보사 요원이 구속된 소식이 여러 미디어에 실렸습니다. 뉴욕타임스도 한국 최고의 정보기관 요원이 군 기밀 데이터를 여러 해에 걸쳐 돈을 받고 중국에 유출했다는 정보당국의 발표를 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군사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타임스는 정보 요원들이 중국을 방문하는 북한인들 또는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활발히 정보 활동을 해왔다면서 이들도 중국 당국이나 북한 측의 이중첩자에게 노출이 되고 표적이 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또한 한국과 뉴질랜드의 정상회담 소식도 여러 신문 방송이 보도하고 있군요.
예, 이곳 워싱턴 지역에서 뉴스, 교통정보, 날씨를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권위 있는 토크쇼 라디오 방송 WTOP도 이 소식을 전했는데요. AP통신을 인용한 보도입니다. 두 나라 정상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확대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방문한 뉴질랜드의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3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탄도미사일 수출을 포함한 북러 간 군사 유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WTOP 방송은 또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간 정기 경제 안보 대화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전하면서 한국과 뉴질랜드는 무역 규모가 지난 10년 동안에 갑절로 늘어났다는 성명도 소개했습니다.
네. 이번 소식은 한국 내에서도 크게 문제시 된 사안인데 네. 미국의 여러 미디어가 보도했습니다. 한국 수사당국이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수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네요.
뉴욕타임스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경찰은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그 같은 음란물 관련자 7명을 입건했는데 그중에 6명이 10대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연행된 청년들은 동급반 여학생이나 여교사, 동네 여성들의 이미지를 소셜미디어에서 훔쳐내 음란 영상과 합성해서 유포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타임스는 그 같은 행위는 한국 여성들을 충격에 빠뜨렸으며 대통령도 지난주 정부 부처에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불법 행위자들이 대부분 10대고 이들은 단순히 장난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는 익명성이라는 벽 뒤에서 행하는 분명한 범죄 행위라고 못 박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근래 들어서는 미국 미디어에서 아시아의 인구 문제에 관한 글이나 영상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의 최근호가 한국의 인구 문제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좀 살펴보죠.
뉴스위크는 미국의 싱크탱크인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가 실시한 분석에서 동아시아 경제대국들의 인구 판도 변화가 서서히 위기로 다가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특히 한국 상황이 중점 거론되고 있는데요. 한국은 정부가 지난 18년 동안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데 2천억 달러를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임 여성의 출산율은 0.72%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0.85%의 타이완, 1%의 중국, 1.2%의 일본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기존 인구를 유지하려면 출산율은 2.1%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닥치게 될 문제점들이 뭐냐 이런 점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노동력의 감소입니다. 앞으로 20년 후면 한국은 노동인구가 150만 명이 되는데 이는 곧 지금의 3분의 1이 줄어든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성장 또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네.
2023년에 한국의 국가 총생산 증가율이 1.3%였는데 2050년이 되면 0%가 된다는 겁니다.
네. 중국, 일본, 한국, 타이완 모두 미국의 10대 교육국들인데 이들 나라의 인구 변동이 곧 미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네요.
네. 미국의 미디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 또 관심거리겠죠. 또 하나 영향을 받는 분야는 국방입니다.
네.
오랫동안에 북한과 긴장관계에 있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 중에 하나로 50만 명의 현역병을 갖고 있는데 약 10년 후에는 지금과 같은 군과 장비를 유지할 청년들이 모자랄 것이라는 전망이죠. 중국으로부터 안보상의 위협을 받고 있는 타이완과 일본도 방위력 증강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라는 겁니다.
네. 젊은 층의 출산율 저조 원인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경제적 문제, 즉 도시의 주거비와 생활비가 비싸진 것이 주 요인입니다. 한국의 경우 지난 5월 조사에서 13세에서 23세 남녀들 중에 결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8.5%였는데 이는 2017년보다 12.5%나 줄어든 것이라고 합니다. 또 10명 중에 6명은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코리아 인 더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1부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